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6과 아브라함의 뿌리. 5월 7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27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 있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는 이제 창세기의 중심에 접어들었다. 이 중요한 부분은 아브라함의 여정을 다루게 되는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과거를 버리게 했던 가라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하여 또다시 가라는 명령으로 아들을 통해 이루게 될 것 같았던 미래도 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까지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어디에 정착하지 않는 나그네였다. 그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과거는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미래는 오롯이 미지의 것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여정을 이어간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여정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6, 7, 8과에서 각 부분을 함께 공부할 것이다. 믿음의 신뢰이며 히브리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아브라함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약 인물이기도 하다. 이번 주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시작할 것이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한다. 느끼기.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한다. 행하기. 눈앞의 이익을 좇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수 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이사를 얼마나 많이 해보셨나요? 새로운 곳에 적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선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4. 땅을 두고 했던 롯과 아브람의 선택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5. 롯을 구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나간 아브람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6.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7. 이번 주 함께 공부한 아브람의 모습에서 꼭 배우고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아브람은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족과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는 아브람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 중에 나타난 아브람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 보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LT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품은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또 주님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염려를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번 한 주 회사 입사 후에 정말 많은 월급을 받고 또 회사에서 지급된 차를 운행하고 또 여러 가지 회사에서 많은 권한과 기대가 주어진 그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저랑 같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같이 말씀도 묵상하고 시간도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회사를 선택할 때 좀 더 좋은 조건이 주어지는 대기업이 있었고 또 이제 조건은 그보다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이 여서 이곳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고 들어가면서 저는 이 친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기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일도 재미있고 또 주변에 자신에 대한 기대와 또 신뢰가 높아지고 대우가 좋아지자 점점 이 친구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묵상하는 일도 차츰차츰 뜸해지고 또 교회에 오는 일도 멀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점차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에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둘 다 소유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한 가지를 먼저 선택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제 교회 리더도 맡고 있었는데 그날은 이제 주중 모임이 있는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모임조차 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특권들 속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 일주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아,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어떻게 다니셨나요? 네, 예수님께서는 도보로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즉시 그들을 재촉하여 흩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할 만한 여건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찌된 일로 예수님께서 친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네, 이것은 본문에 먼저 이 나귀 새끼를 어떻게 타고 가게 되는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중에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나에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갔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귀를 타고 가실 수도 있었는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왕권을 선언하고 왕이 되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자, 갔을 때그 나귀 새끼 주인의 반응이 자신이 그것을 순순히 드리게 되는데요. 아, 이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그 말을 통해서 나귀 새끼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께 나귀를 드리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새끼를 타신 것은 바로 스가랴서의 바로 뒤에 나오는 대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네,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정말 이 스가랴 9장에는 왕이 임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정말 그이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 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그리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나귀를 타셨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왕의 입성에 대한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탔던 동물을 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주목받는 사건이 됩니다. 또한 이 열렬한 환호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할 사람들에게 후일 십자가에 주목하게 하시려는 정말 메시아를 선언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 나귀 새끼를 타는 데 있습니다. 일로 인해서 온 백성의 화제가 되었고 또 예언을 연구하게 되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고 봤더니 먼저 제자들이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게 됩니다. 그동안 늘 그들과 함께 도보로 걸어 다니셨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실 때 제자들은 정말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정말 최고도로 그들의 기쁨을 표시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그를 환호했습니다. 그 승리의 함성은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성이 소동해서 이는 누구뇨?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사건들도 있었지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을 통하여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또 어떠했을까요? 자, 이 일은 정말 결정적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몰고 가게 되는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비난하고 분노하며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재림의 징조는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던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있는 말씀에 이어 이제 현세의 통치를 위해서 오지 않으신 예수님, 정말 무화적인 봉사를 실행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재림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아, 정말 세속적인 유익이 더 커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당해야 하는 어떤 고난과 헌신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나귀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예수님이 자신을 정말 낮추시고 또한 자신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 제자의 도로 오늘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오늘 나는 어떠한 것이 겸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길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제 자신이 자신을 낮출 수는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바로 그 예수님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낮은 자리에 속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처럼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면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주님의 제자를 찾아 나선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찾아서 애굽에 온 지 17년이 흐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나이 많아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이 자신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인사시키러 데려갔습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은 눈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발 앞에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앉히고 축복을 빌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두 팔을 어긋나게 벌려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첫째 므낫세의 머리에 올리고 축복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어긋맞겨 올리는 것입니다.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올려야 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손을 바꾸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바꿔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큰 아이고 왼쪽에 있는 아이가 둘째 아이인데 아버지의 손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버지, 바꾸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기어이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네 살쯤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 엄마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네 살밖에 안 된 큰아이가 자꾸만 옆에서 서성거리는 것입니다. 자기도 엄마와 함께 음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가스레인지에서는 된장국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이 아이가 된장국을 수저로 떠서 자기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입이 아닌 이마 위에 쏟고 말았습니다. 그 펄펄 끓는 된장국을 이마 위에 쏟은 것입니다. 아뜨거! 하며 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를 손등으로 문질러 버렸습니다. 이마가 자기 손바닥만하게 홀랑 벗겨져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빠인 저도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병원도 알아보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아이의 이식수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계신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일을 갈아서 마르지 않게 붙여주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오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울부짖는 아이의 이마에 오일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쓰라리어 울며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는 바르고 아빠는 붙잡았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싫다고 울부짖어도 저희들은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고통스러워 울 때마다 가슴이 점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아빠도 안다. 네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아빠도 안다. 그 결과 저희 아들은 얼마 후 아무런 흉터 없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아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면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온갖 고통을 당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남방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BC 605년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는 에레미야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당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에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권고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백성들을 구하십시오. 하지만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라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마침내 애굽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멸망시켰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제사장들, 관원들, 방백들이 끌려가 반역자로 처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간 무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왕 479쪽, 70년 포로 기간의 시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강철처럼 원칙에 굳게 서고 이기심으로 부패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그리스도인 애국자들이 있었다.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강철처럼 원칙 위에 굳게 선 사람들, 이기심으로 부패되지 아니한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그리스도인 애국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손지자 왕 479쪽.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포로된 나라에서도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이르러오는 축복을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킬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어야 했다. 그들은 결코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신앙과 명성을 고상하게 보존해야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하였다. 순경에서도 역경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임무 첫 번째는 비록 포로이지만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로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두 번째는 비록 포로이지만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표자로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비록 포로이지만 이방 나라에서 결코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는 비록 포로이지만 이방 나라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명성을 고상하게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네 명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자랑스럽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이 네 사람은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거의 한 달 동안을 쇠사슬에 묶여 맨발로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으로 고통을 받고 밤에는 사막의 추위와 싸우면서 그들은 긴 여행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따라서 교육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수많은 제사장, 관원, 방백들을 반역자로 처단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들을 골라서 왕에게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왕은 직접 이 네 사람을 뽑아서 바벨론의 말과 학문과 귀족 교육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언의 신에서는 표현하기를 이 청년들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음을 본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자기 나라의 요지에 앉히기 위하여 훈련시키기를 결심하였다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총명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명철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요지에 앉히기 위하여 훈련시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교육은 바벨론의 귀족들에게는 허락되는 좀처럼 얻기 힘든 교육이었습니다. 아니, 귀족의 자녀들까지라도 이 교육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 사관학교에 입학되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포로가 말입니다. 포로의 나라에서 잡혀온 네 명의 친구들이 바벨론 사관학교에 입학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첫 번째로 그들의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갈대아 신들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고쳤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달로 고쳤습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고쳤습니다. 그런데요, 예언의 신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왕 481쪽. 왕은 히브리 청년들에게 저희 믿음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하고 이 일이 서서히 이루어지기를 바랬다.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고 날마다 우상 숭배의 풍습을 가까이 접촉하게 하므로 이교에 대해 유혹적인 의식의 감화를 받아 그들로 하여금 저희 민족의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의 예배에 연합케 하고자 했다. 느부갓네살 왕은 참으로 교활한 방법을 썼습니다. 처음부터 히브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모든 것이 서서히 그들을 뚫어뜨리도록 느부갓네살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아니하여 결정적인 품성의 시험이 그들 앞에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사관학교에서의 기숙사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들에게 시험이 닥쳐온 것입니다. 내용은 음식이었습니다. 선지자 왕 481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도록 되어 있었다.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입니다. 술을 마셔야 합니다. 그들은 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왕의 은총과 배려였습니다. 그 음식은 먼저 그들이 섬기던 신에게 바쳤다가 가져온 신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최고의 선망의 음식이었습니다. 바벨론 사관학교 학생들만이 먹을 수 있고 바벨론 사관학교 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음식과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선지자 왕 482쪽에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하려고만 했더라면 그 환경으로 보아서 엄격한 절제의 습관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럴듯한 핑계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기처럼 왕의 은총에 의존해 있고 그 권세에 예속된 자들에게는 왕의 음식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신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으며 만일 하나님의 가르침을 고수한다면 왕의 노를 사서 그의 지위와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한다면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자신의 뛰어난 지력을 활용해서 세속적 번영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인생이 별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럴듯한 핑계도 얼마든지 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사관학교에 가면 그런 음식만 먹고 그런 술을 마시도록 되어 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기라도 한다면 왕의 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 눈을 감고 지나가면 탄탄대로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만 잠시 피했다가 교육이 다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가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 가지의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지자왕 482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더욱 귀중했고 생명 그 자체보다 귀중했다. 그는 결과에 어찌 되든지 그의 성실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였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리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의 이 같은 결심은 새 동무의 지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왕의 총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총애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의 이 같은 그 결심을 또한 새 친구가 적극 지지했습니다.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왕 483쪽은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경우에 환경의 압력에 굴복하여 죄로 더불어 타협하였더라면 원초로부터의 이탈이 의에 대한 그들의 판단력과 악에 대한 증오심을 약화시켰을 것이다. 최초의 잘못 디딘 발걸음이 다른 발걸음을 잘못 딛게 만들어서 마침내 하늘과 연결은 끊어지고 그들은 유혹에 휩쓸려 버렸을 것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예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에녹은 자식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의 그 동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침내 그를 하늘에 있도록 했습니다. 에녹은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숲속에 들어가기 즐겼습니다. 고요한 숲속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모든 마음을 하늘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에녹의 틈바구니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곳에 자신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황관장 아스부나스와 감독하는 사람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먹기로 결심하고 왕의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벨론에서의 3년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료식하는 장면을 선지자왕 485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벨론 궁정에서는 모든 나라의 대표자들, 즉 최고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 가장 부유한 천부의 재능과 세상에 부여할 수 있는 가장 넓은 교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히브리 청년들과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체력과 용모와 지력과 학식에 있어서 그들과 비길 사람이 없었다. 바로 선 자태, 굳고 탄력 있는 발걸음, 우아한 용모, 흐리지 않는 판단력, 오염되지 않은 호흡이 모든 것은 좋은 습관에 대한 수 없는 증명서요. 자연히 그 법칙을 순종하는 자들을 명예롭게 하는 고상한 훈장이기도 했다. 또한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드디어 3년의 교육이 마쳐졌습니다. 3년의 교육을 마치고 그들은 왕 앞에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앞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이언의 신은 말했습니다. 체력과 용모와 지력과 학식에 있어서 그들과 비길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선 자태, 굳고 탄력 있는 발걸음, 우아한 용모, 흐리지 않는 판단력, 오염되지 않는 호흡이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에게 보여주는 증명서요, 고상한 훈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가진 이 고상한 품성이 우연히 얻어진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자신들을 포기한 결과물입니다.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포기한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다. 나의 아들아, 내가 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고 간절하게 찾으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나의 아들아, 내가 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바벨론 최고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결과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